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의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의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쫓는 참 제자들로 사셨나요?
네,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 하나님 은혜로 평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는데요.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도 또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니 제 욕심과 불평을 내려놓지 못했던 순간이 참 많이 보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과 22절 말씀.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핍박 중에도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과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핍박 중에도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명쌤이 4장 2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대갈보니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자 어떻게 되나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결국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무리와 제자들을 배워주십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를 배워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며.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진양쌤의 물음을 조금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떨 때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궁핍하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할 때 심령이 가장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이사야 61장 1절을, 보명쌤이 잠언 18장 23절을 읽어주실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보명쌤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의 육체와 정신의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함에는 누군가의 도움과 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부른 자에게는 갈급함이 없으며 도움을 받아도 그것을 은혜와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어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무엇을 놓고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까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의 영적 가난함과 죄, 공동체와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가슴을 아파하고 통곡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어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삶을 의미하기보다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태도와 삶을 말씀합니다. 자, 보명쌤이 민수기 12장 3절을, 진양쌤이 시편 37편 11절을 읽어주실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인정받았던 모세는 광야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새 세대에게 천국을 물려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어주세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아프고 가난한 자의 병의 치유와 물질의 채움을 원하듯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로운 세상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자, 진양쌤이 아모스 5장 24절을, 제가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어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긍휼과 용서를 받아야 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6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끝없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과 용서를 받아야 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우리는 바둑이나 장기에서 훈수를 둘 때보다 직접 둘 때 길이 잘 안 보이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바둑이나 장기를 직접 둘 때는 이겨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 쉬우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도구와 수단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시편 24편 4절을, 진양쌤이 요한일서 3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입니다. 허탄하게 세상에도 마음을 둠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어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로마서 8장 19절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 죄 용서를 받아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창조세계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삶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합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핍박을 받은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완료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해 중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세상이 왜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 박해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세상이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세상은 거짓과 모든 악한 말로 신자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명쌤이 15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지만 신자들의 말을 듣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또한 신자들이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므로 우리가 선지자들과 동급이 되고 무엇보다 천국이 우리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영적인 부분이 많고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 이웃 중심적이고 내세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창세기 18장 26절을, 진양쌤이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섬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소금은 그 양이 적고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음식물과 바다에서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세상의 소금인 신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마태복음 5장 14절을, 진양쌤이 5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동네와 등경 위에 등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숨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비친 신자들도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자들이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착한 행실로 사람 앞에 빛을 비춥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에베소서 5장 9절을 읽어주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신자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의 유익을 챙기거나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 사람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한 것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나요?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의 소금과 빛인 신자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자들은 결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예수님이 신자들을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되려면 부모에게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자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금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짜게 할 음식이 있기 때문이고 빛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밝게 만들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음식이 없고 세상이 없다면 소금과 빛은 그 의미와 필요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신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핍박 중에도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과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 길임을 배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저의 삶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핍박 중에도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북조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북조선 성도님들은 본인의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모습과 마음의 중심을 보며 칭찬과 책망의 말을 한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칭찬보단 책망을 하실 거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 그렇게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바울은 이런 질문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그런 권면을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바울의 권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오늘의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려면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거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으로 변경이 되어야 빌립보서를 읽는 교인들이나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안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누구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구약의 인물을 말하면서 모세나 다윗, 다니엘 등을 본받으라고 했으면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말씀을 이해하며 잘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해서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은 왜 이렇게 교만해 보이는 말을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든 거죠.
맞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이 말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칫 교만해 보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잘 알았을 겁니다. 이 말로 인해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걸 잘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썼다는 건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이 말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에 가장 효율적인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파가 나뉜 상황이잖아요. 교회 안에 분열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 처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정답의 말을 하기보단 그보다 현실적으로 따르기 쉬운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파격적인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파벌을 나눠 분열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어려울 테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모습부터 본받는 것으로 지금의 갈등을 해결해라. 그래야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교인들의 믿음 수준을 고려한 현실적인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보다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에게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등 동일한 말씀을 주었던 거군요. 그것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두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에 빠지는 정도의 믿음 수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본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고 들리는 바울의 모습부터 본받아 보라고 권면을 했던 거네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두 교회에게 똑같은 권면을 했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바울이 교만해졌다라는 그런 식의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과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당장 눈앞에서 보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본을 제시하는 목회적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면 되나요?
네, 바울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붙들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의 내용 자체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바울의 삶의 모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결과로서 성도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권면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목표를 위해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본인의 삶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길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더 깊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북조선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놓고 보이는 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조선 성도님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참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믿음만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조선이든 남조선이든 어디에서든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실생활 모습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너무 적다면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하고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서로 간의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인도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악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믿음을 점검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적어도 한두 가지 면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도 떳떳할 만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기도의 본이 되거나 말씀의 묵상의 본이 되거나 이웃사랑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북조선 성도님들은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고 있고 남조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핍박과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북조선 신자들은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조선 성도 여러분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도전하게 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십자가의 원수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었다라는 걸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란 교회 밖에 노골적인 불신자들이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군요.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군요.
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덧붙인 겁니다. 이들이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차갑게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십자가가 요구하는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을 거부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헛되고 거짓된 욕망을 죽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이러한 죽음을 무시한 채 십자가를 나의 유익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고, 둘째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모두 신앙의 외형은 유지하되 십자가의 방향성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분이 하나씩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첫째로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씀은 단순히 음식에 집착한다는 뜻이 아니라 욕망을 신격화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만족과 평안함, 감정적 충족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안 하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면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네요. 봉사는 하되 선해가 보이면 멈추고 순종은 하되 내 계획 안에서만 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욕망을 죽이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나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와서 정당화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매우 신앙적이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중심을 살피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을 도구로 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걸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거짓과 실수로 이루어진 성공을 자랑하고 남보다 앞서는 이력과 경험으로 뿌듯해하고 많은 지식과 높은 직분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서열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세상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하는 낮아짐이나 자기 희생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인기를 너무나 중요시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며 헌신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 십자가를 당연히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이런 특징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것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저 세상의 성공과 인기만을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나의 신앙의 민낯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신앙의 관심사가 철저히 현세적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깊어지면 삶이 편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신앙이 좋으면 삶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환란이나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 믿음에서 손쉽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훗날의 상급을 믿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배워주는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특징을 종합해 보면 십자가의 원수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 믿음 안에 머물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 은혜는 말하지만 회개는 없는 사람, 사랑은 말하지만 자기 부인은 없는 사람, 복음은 말하지만 고난은 거절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들과 대비되는 삶의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분명히 십자가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건 자신의 성품이나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과정을 배우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에게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겐 언제나 제일 큰 감격이고 감사였던 거네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없어서 십자가를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자랑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바울을 설명할 수가 없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달라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에도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었고 절대 놓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위급할 때,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찾았지만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십자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은 결국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언제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고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생각의 방향이 십자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가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세상에서의 잠깐의 인기를 위해서 고분투하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에는 배설물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았던 그런 바울의 삶이 다시 한번 감명 깊게 이제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삶, 십자가가 전부인 삶을 살았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제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알고만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최근에 심적으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대학교 친구에게 교회를 한번 가보라는 그런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보기에 교회를 추천해준 제 자신이 과연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좋은 의도에서 교회를 추천해줬다고 하지만 이게 좋은 행동이었는지 안 좋은 행동이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좀 더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
높은 산이 거친